이 시간 함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셔서 인간의 생명 유지 존속의 여부가 물질에 달린 것이 아님을 저희로 알게 하시고 이 말씀에 근거한 영적인 생명이 우리 인생 가운데 활발하게 활동하여 비록 발에 흙을 묻히고 사는 땅에 속한 존재이나 영원한 하늘을 늘 생하며 살아가는 신자됨을 우리의 삶으로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삶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 위해서 먼저 저희가 주의 말씀의 가르침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주의 말씀에 저희가 다스림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시고 주의 말씀이 뜻들을 보이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를 소유므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땅을 기경해서 농작물을 심고 가꾸어 먹는 인간이 하는 모든 농업활동은 말할 것도 없고 인간이 행하는 다양한 종류의 경제활동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만 효력을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땅을 갈고 씨를 뿌리고 농작물을 거두는 농업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로봇산업이나 혹은 유전공학과 같은 최첨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햇빛과 비를 고르내리신 하나님의 은총을 통해서 자라나는 그 농작물을 먹고 생존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언약 백성으로 하여금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매년의 11조를 정하여서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장소에서 먹도록 하였습니다. 이 먹음은 지난주일에 말씀드린 바대로 줄인 배를 채우기 위한 차원에서 먹음이 아니라 의식적 차원에서의 먹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이런 복은 한 개인이나 혹은 한 가족만을 겨냥한 복이 아닙니다. 이 복은 레위인처럼 전문적으로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필요와 혹은 어렵고 힘든 이웃들의 필요를 위해서 함께 나누라고 주어진 복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택하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는 사실을 시인하는 표시로 그 10분의 1을 가지고 와서 함께 먹도록 했고 뿐만 아니라 매년 11조를 낼 뿐만 아니라 3년 끝에 즉 3년마다 또 11조를 따로 내어 이것을 성읍에 비춰가고 있다가 분깃이 없는 레위인과 그리고 고아와 과부와 같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먹도록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자신이 땀을 흘려 번 소득이라 할지라도 그 중에는 가난한 이웃들의 필요를 채우라고 함께 더불어 우리에게 주신 그 물질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많은 물질을 혼자 다 써서는 안 되고 마치 물이 차면 자연스럽게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하나님께 주신 유효한 것들을 쌓아가지 말고 이제 그것들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혼자 다 쓸 수 없는 많은 물질을 나누지 않고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가족만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요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죄를 짓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가난한 사람들의 피를 채워주지 않는 것은 죄가 된다라는 것은 바로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보편적 성도들은 10분의 1만 내었으면 자기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이런 사실을 여러분들이 의무로 수행했기 때문에 나는 내 할 일을 다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은 바리새인보다 못한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바리새인은 소득의 10분의 1만이 아니라 잡수입의 11조, 박하와 회양의 11조, 자신의 텃밭에 약간 갈아먹은 그런 11조까지 다 내었기 때문이죠. 따라서 내가 10분의 1을 내었기 때문에 할 일을 다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보다 훨씬 더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시선을 하나님께만 두어서는 안 되고 나와 같은 동일한 기쁨과 즐거움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한 이웃을, 한 가정을 염두에 두어야 되는 것이죠. 이런 헌상행위와 관련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덧붙이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드리는 헌금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피를 위해서 쓰라고 주신 나머지 물질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정한 헌금을 내었기 때문에 그 나머지 헌금은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신자다운 삶의 원칙과 삶의 방식을 따라서 하나님이 정하시고 원하시는 용처에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10분의 1이라고 하는 11조를 내었다고 해서 때로는 구제헌금과 장학금과 성경과 같은 다른 또 헌금을 여러분들이 내었다고 해서 그래서 나머지는 노타치 관여하지 마십시오.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사고 싶은 것 사고 내가 즐기고 싶은 것 즐기겠습니다. 라고 만약에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10분의 1만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이 되고 말지요. 그러나 우리는 적어도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전체 인생 삶을 하나님께 의탁한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식으로 재정을 운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함께 읽은 오늘 본 말씀은 제7년 끝에 지켜야 될 면제인 규례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7년을 면제인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지만 레위기 25장에 보면 안식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안식년이 뭡니까? 6년 동안 열심히 땅을 일구어서 농사를 하다가 제7년째가 되면 더 이상 땅을 경작하지 않고 땅을 쉬도록 하는 제도가 바로 안식년 제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 하반절에 보면 이를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했음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 제7년째가 희년과 같은 면제년의 성격으로 공포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7년째 무엇을 면제해 주었기에 면제니라고 선포하도록 했습니까? 인생의 삶을 살다 보면 다양한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인해서, 때로는 직장을 갑자기 빼앗기는 일들을 통해서, 때로는 예상치 못한 질병이나 천재 지변으로 인해서 재산을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는 불상사를 당하게 되지요.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어지면 먹고 살 방편이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가까운 사람의 물질을 구워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워 살아가는 것도 한계가 있죠. 계속해서 구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빚이 계속 늘어나게 되고 결국은 극단적으로, 요즘엔 그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지만 자기 자녀까지 종으로 파는 경우들도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열왕기서를 읽어보면 엘리사 시대에 선지 생도였던 남편이 갑작스럽게 죽게 됨으로 인해서 채권자가 두 아이를 종으로 삼고자 하는 안타까운 이 선지 생도의 한 아내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정이 어렵다 할지라도, 그러나 채무자가 돈을 갚는 것, 빚을 갚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합당한 도리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시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빌려준 돈을 갚지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6년이 지나도록, 면제니 가까워오도록, 면제니 끝나고 난 다음에 1년부터 돈을 빌려서 1, 2, 3, 4, 5, 6년이 다 지나가도록 만약에 돈을 갚지 못한다는 말은 결국은 이 채무자가 돈을 갚을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스스로 변제할 능력이 없을 때는 그 사람이 빚에 계속해서 얽매이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빚을 탕감해 주도록 한 것입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이견이 있어요. 그냥 빚을 상환한 일을 제7년째에서 그 다음 제8년째로 연기를 했는지 아니면 완전히 빚을 탕감해 줬는지 그 사실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 제7년자가 되어지면 더 이상 빚을 독촉할 수 없도록, 그리고 빚을 탕감해 주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목적으로 이런 제도를 만든다 할지라도 항상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서 부작용은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어떤 부작용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면제인이 되면 빚을 독촉할 수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제6년째 돈을 빌려주기를 기꺼워하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죠. 다음에는 돈을 받지 못할 것임이 분명하니 제6년째가 되면 제7년째 면제니 곧 얼마 있지 않아 도래하기 때문에 돈을 아마 빌려주지 않으려고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일을 예상하고 율법은 형제가 참으로 안타깝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면 반드시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줘야 되고, 그리고 신명기 23장에 보면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이자를 받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의 치밀성을 보여줌과 동시에 하나님의 법이 가난한 자의 입장을 적극 배려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사회에서나 법이 제대로 제정되기 위해서는 유리한 자보다는 불리한 자, 그리고 강한 자보다는 약한 자의 입장에서 법이 제정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가진 자들은 언제나 갖지 못한 자와 그리고 약한 자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도와줘야 돼요. 단순히 제도가 있기 때문에 제도를 준수했다라는 것으로 자신의 의무 수행을 다한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2주 전에 박형 목사님 오셔서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좀 설명을 했지요. 예를 들어서 빚을 갚지 못할 때 당신이 빚을 못 갚으니까 당신의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을 내어달라 이렇게 말할 때 채권자가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다고요? 자기가 마음대로 채무자의 집에 들어가서 딱지를 붙여서는 안 되고 채무자가 가지고 나오는 물건에 딱지를 붙이도록, 그래서 절대로 그 집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이 신명기 말씀이 얼마나 사람의 연약함과 사람의 그 마음의 섬세한 부분들을 배려하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 9절에도 보시면 마음의 악한 생활 품지 말라, 10절에서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서 사실은 율법은 단순히 외적 준수의 차원에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마음을 다해서 마음으로부터 율법을 준수해야 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내용들은 가난한 사람의 필요를 돕기로 결정했다고 해서 그리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돈을 줬다고 해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은 손에 무엇이 있는가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정말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자 하는 어떤 마음 때문에 이 일을 하는지 아니면 내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탄로났기 때문에 돈을 빌려주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옹색한 변명이 될까 싶어서 사실은 그 돈을 빌려주지 않은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살펴서 사실은 이 의무 준수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3절 이하를 보시면 어렵고 힘든 사람의 형편을 세심하게 헤아리는 면제는 규례에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좀 어울리지 않는 조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빚을 갚지 않을 때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면제해 주도록 하고 이방인에게는 독촉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죠. 언뜻 보면 외국인에게는 빚을 독촉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자국인들에게는 빚을 면제하도록 한 이 조처는 마치 그 뭐랄까요? 민족주의를 부추기는 그리고 동료의식을 조장하는 그래서 자국인과 이방인들을 차별 대하는 법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빚은 탕감해주고 그리고 이방 사람의 빚은 독촉할 수 있도록 한 이 법은 이기주의를 조장하거나 이중 원리를 허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궁율의 대상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제한하는 제한 규정도 아닙니다. 더욱이 교회에서는 교회에 통용되는 원리를 따라 살고 그리고 세상에서는 세상을 따라 통용되는 원리를 따라 살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율법은 이방인에게는 빚을 독촉할 수 있도록 허용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빚을 면제해줘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려면 할 수 있는 거지요. 이방 사람의 빚도 면제해주면 좋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방인에게는 빚을 독촉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빚을 독촉할 수 없도록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언약 백성은 보편적인 사람들과 다른 차원에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이고 언약 백성의 탁월한 삶의 내용이 얼마나 구별되어야 되는지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이미 14장에서 부정한 짐승과 정한 짐승에 관한 규례를 살펴봤죠. 이미 제가 말씀드렸지만 원칙적으로 부정한 짐승 자체가 사람의 마음을 더럽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왜 부정한 짐승은 먹지 못하도록 하였습니까?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별된 여호와의 성민임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함인가 동시에 이런 의식 준수를 통해서 그 당시 편만하게 번져나갔던 죄의 오염과 타락과 부패로부터 자기 백성을 보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런 면제는 규례는 이처럼 언약 백성의 탁월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장치인과 동시에 언약 백성에게 복을 주기 위한 장치입니다. 4절과 5절을 보시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이 명령을 다 지키면 복을 받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리고 10절에서도 보시면 복을 주시리라는 표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조상들에게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약속이 아브라함의 약속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약속된 복을 어떻게 할 때 주겠다고요? 계명에 순종하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율법주의를 조장하기 위한 가르침이 아니라 이미 허락된 복을 더 충분히 받아 누리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언약 백성에게는 믿음의 순종이 요구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객관적으로 그리스도께서 구속사역을 성취해 놓으셔도 내 편에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아무 효력이 없다는 것.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는 주권적인 은혜요, 무조건적인 은혜로 주어지긴 하지만 그러나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우리 편에서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만 누릴 수 있는 은혜라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서 조상들에게 맹세하시고 약속하신 복이지만 율법 순종의 방식으로 그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복이 아니라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세상 모든 만민들을 위한 복입니다. 세상 만민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택한 백성에게 먼저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이 흘러나가는 그 통로가 무엇입니까? 가난하고 소외되고 어렵고 힘든 이웃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분여하고 나누고 그들의 피를 채워주는 방식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다고 하면서 다시 말해서 세상에게 진정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면 우리의 인생 안에 언약 백성으로 부름받은 그 부름의 목적이 성취되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어렵고 힘든 이웃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요즘 경제적으로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제가 알기로는 당장 먹을 기미가 없어서 고통당하는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냉장고를 열어보시면 대개는 여전히 먹을 음식으로 가득 차 있고 때로는 시간이 기한이 지난 음식들이 있어서 내다 버리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 가운데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하셔야 되죠? 지금도 여러분들은 고기를 먹으면서 기름기 있는 부분은 잘라버리죠? 그러나 이처럼 기름기 흐르는 음식을 마음껏 먹고 있는 이 순간에도 지구촌 한쪽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연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애완견에게 줄 음식을 찾고 있는 동안 남이 내다버린 음식마저 없어서 원망과 불평으로 하루를 꼬박 지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편안하게 누워서 TV 리모컨을 돌리면서 보고 싶은 프로를 보는 그런 동안에 아무도 있지 않는 독방에서 홀로 누워있는 무이탁 노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는 이런 자를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함에 있어서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제 행위를 교회의 비난 여론을 무마시키는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음이 없는 행위예요. 교회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지니까 다양한 구제 사업이나 아니면 사회 사업들을 하면서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높이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때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노숙자들에게 밥 퍼는 일에 많은 물질을 투자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되었지요? 교회에 대한 대사회적 이미지가 상당히 쇄신되었습니까? 그렇게 하기 전보다 훨씬 더 교회에 대한 이미지는 나빠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교회가 외형적 문제 해결을 하려고 나서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교회의 사명은 교회의 본질 회복과 무관하지 않아요.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면 자연스럽게 사명은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교회의 본질, 교회가 도대체 무엇하는 공동체인지에 대한 아무런 이해 없이 어느 교회 보니까 막 밥을 퍼줘서 사람들이 그 교회 칭찬하니까 우리들도 그렇게 합시다. 뭐 이런 식의 무슨 사회 사업을 하는 그런 단체로 교회가 전락하게 된 거예요. 따라서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잘못 오해해서 아 그래서 많은 예산을 가지고 구제하면 되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성경의 본질을 완전히 오도하는 것입니다. 초대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받아들여서 다시 말해서 대사회적인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마음속 깊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과 약한 자들을 보살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에볼라 바이러스와 같은 전염병이 돌았을 때도 사람들을 도와주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는데 로마 사람들이 이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폴리갑의 순교 사회에 보면 이런 모습을 봤던 넌 크리스찬이 이런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고 우리 시대에는 기독교인이라고 불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건한 특이한 족속이 있습니다. 라고 글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말하면 주일을 되면 성의 지키고 그냥 들락날락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삶 자체가 아무도 돌아보지 아니하는 그 전염병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혀 무서워하지 않고 그들의 피를 채워주고 심지어는 감옥살이 하는 사람을 위해서 죄수에게 돈을 주고 함께 감옥에 들어서 옥살이를 하는 이런 그리스도인을 바라보고 이는 유대인도 아니요 유대인도 아닌 제3의 인종이 있습니다라고 넌 크리스찬이 글로 남긴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교회 본질을 회복하는 척도입니다. 오늘날 조국 교회가 신비주의의 미혹을 당해서 신사도 운동과 같은 이런 운동에 매료되기도 하고 때로는 무슨 병을 고친다고 하니까 여기저기 사람들이 몰려다니기도 하지만 그러나 신비는 타종교에도 있습니다. 저희는 별로 그런 데 관여하지 않죠. 저희 교회는 무엇에 많이 관여합니까? 교리 공부 많이 하죠, 그죠? 그래서 10시에 교리 공부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기억하십시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봐요. 자녀 키우고 부모님 모시고 이웃과 관계하면서 살아가는 아주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삶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교회와 신자는 무엇을 보여줘야 되는가 하면 회복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셔야 되는 거죠. 첫 아담에게 기대하셨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신앙 생활입니다. 그 좋은 예가 종교개혁 때 난민들이 모여들었던 제네바라고 하는 도시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바대로 개신교들이 극심한 핍박을 받게 되자 그 당시에 그런 핍박으로도 자유로웠던 제네바나 스트라스부르크에 만삼이 모여들었습니다. 특별히 프랑스 개신교들이라고 하는 위그노들이 바로 이 제네바로 모여들었죠.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는 좋은 기술자들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난민들이 너무 많이 모여오니까 제네바시 자체의 재정으로는 그들의 필요를 채울 수 없어서 급기야 칼뱅이 난민들과 함께 난민 대표자들과 함께 기금을 만드는데 그 기금 이름이 프랑스 기금이에요. 이것이 난민들이 제네바에 정착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금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다 헌금하고 구제해서 그것이 조금씩 모여서 기금이 만들어지고 오늘날 탈북자들을 돕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 것처럼 난민들이 들어오면 당장 거할 방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도와서 그들이 제네바라고 하는 도시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줬던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에요. 제네바시의 역사를 읽어보면 이 제네바 사람들은 물질적인 번영에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칼빙은 이런 차원에서 골목을 돌아다니면서 널려져 있는 쓰레기들을 치우도록 요구했고 관리들로 하여금 시장을 감독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해로운 음식을 판매하면 반드시 제재를 가하고 그 해로운 음식을 그 당시 옆에 있었던 로운강에 다 갖다 버리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제네바라는 도시에서는 이런 기금으로 어리고 힘든 이웃들을 돌아봤기 때문에 동양 행위 자체가 금지되었습니다. 그 대신에 병원과 빈민을 위한 집들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일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다 제공했던 거예요. 이런 일이 단순간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특별히 제네바에서는 그 당시에 각종 직물과 비단 산업이 발달을 했는데 제네바에서 이 직물과 비단 산업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어들이자 그 다른 도시였던 프랑스의 리옹이라는 도시가 있죠. 리옹이라는 도시에서 왕실의 후원을 받아서 이 비단을 만들어내게 되자 제네바 도시 사람들은 앞으로 이런 일을 통해서는 더 많은 물질적인 이익을 추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예상하고 시계 산업을 육성시켰는데, 오늘날 스위스 시계가 유명한 것은 종교역대 제네바시가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의 피를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채용했고,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많은 기술자들이 왔는데 그 기술자들이 그 일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난민들이 들어오기 전까지 이 제네바라는 도시는 소득 수준도 별로 높지도 않았고, 그리고 유명한 교육기관도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제네바라는 도시에 가보세요. 얼마나 많은 세계적인 구호단체들이 운집해 있습니까? 유엔 기구들은 거기에 다 운집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칼뱅이 제네바에서 구호단체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기원이 되어져서 그렇게 많은 구호단체가 제네바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윌리엄 파렐이 이 제네바라는 도시에 방문하고 난 다음에 블라우로라고 하는 사람한테 편지를 써보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이래요. 나는 이곳에서 기꺼이 가장 비천한 사람들과 더불어 경청하며 배울 것이고 다른 곳에서 첫째가 되기보다 제네바에서 꼬리가 되겠다라는 편지를 써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제네바는 가장 개혁된 도시, 단순한 교리만이 아니라 교회만이 아니라 삶 전체가 개혁된 그런 도시의 모델을 소개했던 것입니다. 무엇에 근거해서? 바로 오늘 본문 같은 이런 내용에 근거해서 실천적인 각종 다양한 대안들을 마련했기 때문에 바로 그런 도시를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와 신자는 이런 사실을 기억하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어리고 힘든 이웃들의 피를 채운 일에 마음을 다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직업활동을 할 때도 바로 이런 목적으로 직업활동을 하셔야 돼요. 어제도 우리 최승호 전사님과 이순자매의 결혼식이 있었는데 제가 결혼 서약을 받았는데요. 캐나다 개혁교회 결혼 서약문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가 하면 가정을 부양할 것과 가난한 자들을 도울 것을 서약하는 내용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활동은 단순히 가족들을 부양하는 의무로서 경제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는 무엇도 있다고요?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해서 경제활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족하지만 어느 정도의 수입은 이런 용도로 지금까지 써왔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뭐 한 10분의 1 냈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거는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리새인보다 더 못한 바리새인이에요. 그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교회가 이처럼 어렵고 힘든 이웃들의 피를 채워줘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죠? 왜 면전이 되면 빚을 탕감해줘야 될 것을 알면서도 왜 제6년째 어리고 힘든 이웃의 필요가 있으면 왜 그 사람의 필요까지 채워줘야 되지요? 첫째는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이스라엘이 이런 하나님의 인자를 먼저 경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종살이 했고 그들이 속박과 업어 가운데 있었고 그런 상태에서 그들은 벗어났습니다.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들이 완전히 거듭난 거죠.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들이 받은 자답게 마땅히 빚진 자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때로는 빚을 탕감해줘야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과 저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다 빚진 자입니다. 제가 예를 자주 들었지만 생수값을 지불하잖아요. 근데 그 값은 사실은 생수 자체에 대한 값이 아닙니다. 그것은 물통값이고 그 생수를 벌리는 노동자의 그 수고에 대한 값이지 여러분들이 그 물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꽁치 한 마리 2천 원한다고 하면 2천 원 좀 여러분들 바다에 가서 꽁치 한 마리 사오실 수 있어요? 낚을 수 있습니까? 기름값도 안 되죠. 따라서 근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빚진 자라는 사실을 항상 인식하고 어렵고 힘든 이웃들의 필요를 채워줘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렵고 힘든 이웃들의 필요를 채워줘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과 5절에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6절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복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보여주고 싶은 거죠? 명령인데 그 명령은 너희의 복을 위한 명령이라 그 말이죠. 너희가 이 일을 수행하면 너희에게는 아무 이익이 돌아가지 않는 그냥 억지로 어떤 의무만 준수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곁에 가난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결코 부담스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기회가 됨과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통받고 억압받는 사람들이 곁에 있을 때 신자는 새로운 차원에서의 소통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여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편적인 사람들이라면 할 수 없었던 대접을 한번 해보세요. 정말 마음에서 그분들의 필요를 한번 채워보십시오. 이처럼 신자가 자신이 받아 누리고 있는 구원의 기쁨을 마음으로만 아니라 실제로 나누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가 하면 회중들 가운데 궁핍하고 가난한 사람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 사실을 4절 5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권면을 하면서 명령에 순종했을 때 복에 대해서는 말씀하고 있지만 순종하지 못했을 때 벌칙에 대해서는 본문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이 행위는 감사의 행위요 감사의 표현이 되어져야 될 것을 보여주기 위함인 것이죠. 이것은 감사의 규례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율법을 맞닥뜨릴 때 율법은 기본적으로 무엇은 해도 되고 무엇은 하지 말아야 되는 상세한 항목을 줘놓은 모험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율법은 결국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수단이에요. 따라서 율법주의를 따라서는 안 되고 율법의 본뜻을 잘 살펴서 그 내용을 오늘에 적용해야 되는데 바로 제네바라고 하는 도시가 이런 율법을 그렇게 구체적으로 적용한 것입니다. 구체적 적용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오늘날 현대사회 같은 다양한 내용들이 다 나타나나요? 나타나지 않습니다. 굵은 원칙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원칙을 오늘의 상황에 교회가 잘 적용해야 교회다운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앞서 말씀드렸지만 가난한 자가 없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율법을 제대로 시행하기만 하면 실제로 가난한 자가 없어지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 다음에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고 말하지요. 자기 재물을 내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회가 되어지면 정말 그 공동체는 어떤 사람도 소외를 당하지 않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1절을 보시면 가난한 자의 빚을 탕감해주고 그를 배려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하나님의 이상이 실현되지 않을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는고로 라고 말씀했죠.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일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 제자들에게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한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 앞뒤가 안 맞는 종잡을 쓰는 말씀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고 말해놓고 가난한 사람이 계속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서 도대체 성경은 왜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게 왔다 갔다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성경을 제대로 모르시는 것이죠. 성경은 이상도 제시하고 현실의 상황도 제시합니다. 가난한 자가 없게 될 것이라는 것은 이상이죠. 정말 너희들이 율법을 따라 행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율법 준수의 삶을 우리가 완전히 살아낼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함도 함께 헤아려서 가난한 사람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이혼법과 같아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바대로 한날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내어버린 것이 옳습니까? 라고 말했지요. 그러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남자가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이 된다는 창세기 2장 23절 24절 읽지 못했느냐?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러면 모세가 왜 이혼 증서를 써서 내버리라고 왜 신명기에 말씀했습니까? 그렇게 물었지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것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본래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이상과 현실을 함께 보여줍니다. 그래서 신자가 율법을 준수했을 때는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과 동시에 인간의 역함을 함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실행하면 이 땅에 파라다이스가 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생각을 가져서도 안 돼요. 그렇다고 영원토록 가난한 사람이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이 말씀을 마치 숙명론처럼 이해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 가난한 자가 여러분 주위에 있다는 말은 어떤 것을 증거해 주는 것입니까? 마땅히 나눠야 될 몫을 누가 움켜쥐고 있다는 거예요. 백 사람이 있는데 백 사람의 몫으로 다 나눠줬는데 한 사람이 백 개를 분명히 나눠줬는데 한 사람이 받지 못했다는 말은 누가 두 개를 갖고 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온 인류의 필요를 사실은 다 주셨는데 하나님의 진정한 복이 교회를 통해서 흘러나가는 방식과 그 과정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먼저 맡은 자와 먼저 가진 자가 그 내용을 어렵게 힘든 이웃들에게 나누는 방식으로 그렇게 처리하도록 했거든요. 그런데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언약 백성이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약 백성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신 목적이 우리 가운데 실행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운명론에 빠지기도 빠져서도 안 되고 너무 이상론에 빠져서도 안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런 제도를 제정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박으로도 구원하신 이상 어느 누구도 이런 멍에로부터 매여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은 억압으로부터 벗어난 백성으로 여전히 남아 있어야 되지 누가 좀 어렵고 힘들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러다가 계속 줄 수는 없으니까 돈을 좀 빌려줬는데 갚지 못하면 그냥 그 사람을 종으로 사로잡아버리는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벗어난 자가 다시 속박을 당하는 자리에 처하는 일들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와 같은 장치를 우리에게 마련해 놓으신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 정서적인 억눌림이든지 아니면 물질적인 속박이든지 아니면 어떤 형태로서의 어떤 억눌림이든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행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이야기죠. 저희 교회 안에도 그런 분이 있지 않습니까? 잘 살펴보세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늘 헤아려서 정서적이고 물질적인 속박과 또 정신적인 속박으로 더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고고한 옛날에 무슨 규례 정도로 이해하지 말고 이 내용을 우리의 현실에 잘 적용해서 적어도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이상이 실현되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주신 귀한 말씀을 우리의 마음으로 받아들었습니다. 귀로 즐기고 은혜로 말씀이라 저희가 생각하고 그래서 참 은혜로운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정성의 만족으로 끝내지 않도록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 요구하는 의무와 우리에게 요구하는 책임이 무엇인지를 잘 헤아려보고 우리 주의 어렵고 힘든 이웃들의 피로를 채워주고 동일한 하나님의 권속이긴 하지만 동일한 자유함과 기쁨 안에서 주님을 섬기지 못하는 속박과 억누림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기억하고 그들의 피로를 채우고 그들이 진정한 자유를 경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도와주는, 그래야 우리 주님처럼 종의 형체를 가져 종이 되어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언약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참된 공평과 참된 정의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 실현되고 이런 아름다운 회복된 공동체의 모습이 세상 가운데 전파되어 개혁된 제네바 도시와 같은 그런 도시들이 이 땅 가운데 생겨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를 소유므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